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려고 30일 평양에서 떠났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같은 날 보도했습니다. 최룡해 부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최 부위원장이 경유지인 북한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최 부위원장이 브라질에 일주일 정도 머물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하계올림픽에서 9개 종목에 선수 약 30명을 출전시킵니다. 북한 선수단은 이미 28일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실패한 터키 쿠데타에 미군이 연관됐다는 터키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피터 쿡 대변인은 29일 기자들에게 미국 국방부의 누군가가 터키 쿠데타에 연관됐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쿠데타가 미국과 터키군 사이의 관계에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힌 조셉 보텔 미 중부군 사령관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보텔 장군을 향해 자신의 위치를 알라면서 보텔 장군이 쿠데타 모의자들 편에 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보텔 장군은 29일 성명을 내고 자신이 쿠데타 시도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탈레반 반군이 파키스탄과 접경한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 지역에 있는 카나신을 공격했다고 현지 관리와 탈레반 소식통들이 확인했습니다. 반군들이 28일 밤 카나신을 기습했고 몇몇 구역에서는 지금까지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현지 정부 대변인이 30일 아프간 언론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 대변인은 자신들이 적들을 내쫓고 카나신을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군 측은 VOA의 성명을 보내 아프간군이 카나신에서 큰 피해를 보고 퇴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나신은 파키스탄 접경 지역으로 올해에만 세 번째 탈레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진영이 사용하던 전산망이 해킹당했을 가능성을 미국 연방수사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킹은 남의 전산망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훔치거나 전산망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관련 당국자들은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법무부가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클린턴 진영 관계자들은 최근 자신들이 쓰는 정보 분석 프로그램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가 관리합니다. 하지만 클린턴 진영 대변인은 보안 전문가가 점검한 결과 이 프로그램이 해킹당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해커들이 DNC 지도부 전산망에 침입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클린턴 진영은 이번 사건도 러시아 쪽 소행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투표하기 전에 신분증을 보이도록 요구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법을 뒤집었습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제4 연방 순회 항소법원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공화당이 주도한 이 법이 흑인 유권자들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또 조기 투표 일시를 단축하고 거주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투표할 수 없게 했을 뿐더러 투표 당일에 유권자 등록을 못하게 한 규정도 바꾸도록 판결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지난 2014년 선거 규정을 대폭 개정해 이런 조처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방 법무부와 인권운동 진영의 승리로 평가됩니다. 하급법원은 지난 4월 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 북한은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구름이 많겠고 함경남도는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 지역에 5에서 30mm입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올여름이 가장 덥다고 하더니요. 푹푹 찌는 더위가 워싱턴을 달구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매달 지구 표면 온도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날씨만큼 한 주 동안 미국을 뜨겁게 달궜던 것이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 열기 이 전당대회였습니다. 자, 공화당은 부동산 재벌 출신 도널드 트럼프, 또 민주당은 미국의 영부인이었고 국무장관을 지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미국의 45대 대통령 자리를 놓고 11월까지 막판 선거 열기를 더하게 될 텐데요. 최초 흑인 대통령에 이어서 최초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것인가? 아니면 비정치인 대통령이 탄생할 것인가? 11월까지 기다려야 할 텐데요. 저도 미국의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데 글쎄요, 저라면은 지금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 두 후보 중에 누가 더 유익할 것인가, 또 지금의 미국과 국제사회를 봤을 때 누가 더 나은 지도자가 될 것인가를 놓고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 저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부터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한 주를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합니다.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을 또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시태그, 한 주간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고요. 기자수첩, 취재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뉴스풍경, 미국에서 벌어진 한반도 관련 화제성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드라마 좋아하시죠? 세계 최강국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이야기로 들려드립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자, 올여름 미국이나 한국이나 불볕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름에 생각나는 노래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960년대죠. 미국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미국인 남성 그룹 비치보이스의 대표곡 가운데 Surfing USA 골랐는데요. 얼마 전에 이 미국에서 파도타기 전문가가 북한 평양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이 파도타기는 미국에서 사계절 내내, 그러니까 바다에 파도가 멈추지 않는 한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특히 여름에 인기를 끄는데요. 미국을 대표했던 비치보이스의 노래로 여름바다 정취를 한번 느껴보시죠. 자, 그럼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첫 곡 들으면서 출발합니다. 비치보이스입니다. Surfing USA. Surfing USA. You'll catch them surfing at night. 한 주간 미국 내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시태그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해시태그. 해시태그는 해시라는 말과 태그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일단 해시라는 말은 특수 문자의 이름인데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 핸드폰, 손전화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숫자 0 오른쪽에 사다리를 잘라놓은 네모 모양의 특수 문자가 있죠. 바로 이 기호를 한국에서는 우물정자라고 하고 서방에서는 파운드 사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특수 문자를 해시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해시는 알겠는데 태그는 뭘까요? 옷을 보면 상품 제조 회사나 옷 크기 같은 꼬리표가 달렸죠. 그걸 태그라고 하는데요. 태그라고 하면 이 특수 문자 해시에 따라 붙는 말입니다. 자, 그럼 왜 해시태그를 만들었을까요? 해시태그라고 하면 간단히 말해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관심사를 쉽게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해시태그라는 특수 문자로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게시물만 묶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단어를 검색어로 그냥 치면 이 페이스북에 개인이나 단체가 만들어 놓은 힐러리 클린턴 관련 페이스북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을 해시태그하면 다시 말해서 사다리 모양의 특수 문자에다가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검색어를 치면 페이스북의 사용자들이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게시한 모든 힐러리 클린턴 관련 뉴스, 영상, 또 개인의 의견,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관련 모든 게시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7월 28일 해시태그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검색어를 쳐봤더니 10만 명이 힐러리 클린턴을 해시태그했다라고 나오는데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수많은 내용이 줄을 이었습니다. 해시태그에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쳐봐도 되겠죠.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자 수첩 시간인데요.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시간 발에 땀나게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정리를 하면서 그 가운데 한 가지 소식을 골라서 취재한 기자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7월 25일부터 한 주간 보도됐던 VOA 한국어 방송의 주요 기사 정치 외교 안보 분야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베트남 라오스에서 23차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렸죠. 27개 회원국 외교 수장들이 모였는데요. 지난 8일 미한 당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발표 이후 처음 한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이 만났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윤병세 장관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외교 수장도 만나 친선을 과시했는데요. 중국은 한국에, 북한은 미국에 냉랭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인 핵시험을 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목소리였는데요. 북한 핵, 미국 하기 나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장관은 북한의 행동은 아시아와 국제사회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alone, the DPRK,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자, 이어서 지난 28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마무리하는 의장 성명이 나왔는데요. 각국 장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1월 6일 핵실험과 2월 7일 로켓 발사, 7월 9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포함한 한반도의 현 상황 전개에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북한의 경제 관련 소식들도 눈에 띄는데요. 한국은행이 북한의 지난 5년간의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에 대한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중국이 북한의 지하자원 수입을 줄이고 지난 2년 동안 국제 원자재 값이 떨어진 것이 북한의 5년 동안의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유라고 분석한 내용도 있었고요. 건설업종과 서비스 부문은 상승세를 보인 점도 흥미롭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유엔 제재 이후 북한의 대중무역이 급감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또 북한 대중국 석탄 수출이 유엔 제재 후 급감했다는 소식 지난 28일 보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주요 북한 관련 정치, 안보, 경제의 주요 소식 뭐 다 전해드리진 못했는데요. 지난주에 또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사에서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가 있었죠. 제3국 배들이 북한과 중국을 오가면서 광물을 실어 나르더라라는 기사가 났는데요. 북한 남포항에 제3국의 배 20척이 뭐 두 번 이상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자, 취재 기자에게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함지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요. 이 지난주에 이 한국 국제기관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북한의 이 대중 석탄 수출이 급감했다라고 네. 돼 있었죠. 근데 함지아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여전히 북한의 광물이 중국에 배달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감지할 수가 있었는데 맞나요?
네, 우선 전체적으로 그 북한 북중 석탄 교역량,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석탄 수출량은 여전히 그 중국 대중 수출량의 그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석탄 수출이 1위입니다.
예,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북한 경제 관련 소식이 최근에 더 주목을 받는 게 대북 제재 이후에 이 경제를 제재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미세한 어떤 경제 관련 움직임도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기자 수첩이 사실 취재 뒷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청취자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좀 얘기를 들어봤고요. 사실 북한 선박들의 동태를 살펴왔었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그 선박의 그 위치를 보여주는 웹사이트, 민간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그 마린 트래픽을 통해서 그 6월 21일부터 한번 그 제3국 선박들의 그 북한 내 움직임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마린 트래픽 민간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 웹사이트는 지금 그리스에서 운영을 하는 웹사이트고요.
네,
그 민간 회사가 운영을 하는데 각 그 선박들마다 그 선박 식별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상시 켜두도록 돼 있는데 그 정보를 근거로 지금 현재 그 바다에 떠 있는 그 전 세계 선박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웹사이트입니다.
저도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요. 얼핏 딱 보기에는 지도가 세계 전도가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숫자들이 상당히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 숫자 의미는 뭔가요?
그 실시간으로 떠 있는 그 선박의 숫자이고요. 그 이제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실제 이제 배들의 모양이 그러니까 배의 위치가 이제 그곳에 표기가 됩니다.
근데 그 배가 내가 어제 봤던 그 배인지 어떻게 아나요?
그 각 그 선박마다 고유 식별 번호가 있어가지고요. 그 선박 번호가 그 선박 번호를 근거로 이제 지도에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박에 대한 정보도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이 그 단순히 지도에서 선박의 위치만을 보여주는 웹사이트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각 그 그 각 등록된 선박들 그 선박들이 언제 건조되고 이제 어느 나라 선적이고 이제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정보들을 이제 그 다 모아가지고 일반에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함자 기자가 사실 지난 유엔 대북 제재가 이루어진 한 3월 이후부터 계속 북한 선박들을 쫓아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북한 선박이 아니라 다른 나라 선박으로 지금 관심을 돌리셨는데 취재 방향이 바뀌게 된 건가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북한 남포항에 머무는 제3국 선박을 좀 보려고 했는데요. 그 선박들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북한과 중국만을 왔다 갔다 거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제3국 선박이 그러니까 북한 선박이지만 제3국 그 선적을 달고 있는 그런 선박이 한 몇 대나 될까 그렇게 해서 한번 그 취재 방향을 조금 바꾸게 됐습니다.
아,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북한의 선박이지만 제3국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대부분 그 이 선박 업계에서는요. 그 아무래도 바다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네.
그러니까 꼭 그 자국 선박이 아니더라도 그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한 어떤 특정 국가의 사람이 운영을 하는 선박이라도 그 다른 나라 심지어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아프리카 국적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선박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선박의 그 세금 문제라든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건조가 돼서 한국에서 운영이 되는 선박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적을 달거나 아니면 남미의 어떤 나라 국적을 달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국적이라는 게 배를 만든 나라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실제 배가 등록된 국가입니다.
등록된 국가. 네. 하지만 그 배가 북한이 사용하는 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실제로 이제 운항지가 북한이고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을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면 중국 혹은 북한에서 실질적인 이 소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죠.
몇 척이라고 그랬죠? 한 스무 척?
이번에 그 6월 21일부터 한 달 정도 그 봤는데요.
네.
북한 남포항에 최소 2회 정도 이제 네. 그 정박한 그 해외 선적, 제3국 선적의 선박이 한 20척 정도 나왔습니다.
네. 자, 이 배들이 주로 향하는 곳이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었어요?
그 20대 중에서 이번에는 뭐 목적지가 명확히 드러난 선박이 총 14대였는데요. 좀 흥미로운 점은 이 14대가 향했던 곳이 중국의 12개 항구. 그렇게 나타났고 그 12개 항구는 이제 룽커우라든지 란샨, 징탕, 웨이하이 뭐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 지금 가장 특이했던 점은 그 선박이 멈춘 지점, 이 각 항구의 각 그 선박이 멈춘 그 항구들을 지점을 그 구글 얼스라고
네.
그 위성 지도를 보여주는 웹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박했던 선박이 그 중국 항구의 그 지점을 정확히 좀 대조를 해본 결과, 그곳에는 이 거대한 검정색과 이제 붉은 흑빛깔 물질의 그 약간 야적장이 나오더라고요.
네, 기사에도 사진을 실어 놓으셨는데 지금 네.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네.
광경인데 시커먼 것들이 이렇게 네모진 어떤 공간에 다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광물이란 얘기죠.
예, 네, 그래서 광물 아무래도 좀 검정색은 뭐 단번에 이제 이 석탄이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20대 중에서 그 위치가 확인된,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는지 확인된 14대, 이 14대 선박이 모두 이 광물을 그 하역하는 항구에 간다는 특징을 뭐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룽커우, 란샨, 징탕, 웨이하이
등 한 12개 정도 항구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또 다른 특이점은 없었나요?
이 광물이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했고요.
네.
단순히 검정색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붉은색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당장 무슨 광물인지를 알면 이 북중 간에 어떤 그 광물들이 좀 오고 가는지를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좀 전문가를 좀 섭외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의 그 지질학 연구하시는 분인데요. 특히 북한 광물을 북한 이 그 지하 자원을 좀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네.
최경수 소장님이라는 분인데 북한 자원 연구소.
네.
그래서 그분에게 사진을 좀 보내가지고. 여기 사진에 나타나는 광물이 무엇인지 좀 분석을 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정색은 석탄이라고 이제 결론을 냈고요. 붉은색 빛깔은 철광석이라는 결론을 좀 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광물을 분간하기가 처음엔 어려웠다고요?
약간 푸른색 빛을 띠는 광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처음에는 약간 청록색 비슷한데요.
네.
그게 이제 뭔지 이제 최경수 소장님도 심지어 전문가면서도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게 뭔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 그 푸른색 아래쪽으로 그 원 광물의 색깔이 좀 이렇게 나더라고요. 약간 붉은색이 드러나 있고.
아니, 그것도 구글어스를 통해서 그것까지 볼 수 보이나요?
예, 그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아, 이거는 커버구나. 그러니까 약간 뭘 덮어놓은 거구나라는
광물이
거를.
광물이 아니라?
그 광물이 아니라. 그래서 광물 전문가인 이분도 몰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해프닝이죠, 일단은.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3월에 통과된 그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요. 네. 그 북한의 석탄과 뭐 철, 철광석 이런 광물들의 그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
그런데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그 예외 경우가 민생 목적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석탄, 철, 철광석은 민생 목적일 경우엔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민생 목적이라는 게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이유로 지금까지도 약간의 이 주관적 표현 아래 지금 계속해서 석탄이나 철광석 등이 그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지만 이 위성사진이나 이 머린 트래픽을 통해서 그러나 어느 정도 가고 있구나 아직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거는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취재하시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거나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비교 자료가 좀 없다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선박의 움직임을 좀 볼 수 있는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보다 선박이 늘었다거나 줄었다거나 이제 그런 걸 조금 비교했으면 좋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북중 교역에 이용된 선박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네, 함자 기자의 이런 취재 기사들이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라든지 네. 이제 앞으로 하반기라든지 그때는 뭐 20대보다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그런 자료는 좀 이제 확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또 의미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보고 내용을 좀 더 짚어보는 기자 수첩 함지아 기자였는데요.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배들이 북한의 광물을 중국에 실어 나르고 있더라. 이 점을 알 수가 있었고요.
네.
또 석탄이 북한의 광물 가운데 여전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광물이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또 알아봤습니다. 함지아 기자였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절반을 넘겼는데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좀 쉬면서 가도록 하죠. 두 번째 곡은 미국 라디오를 틀면 아주 자주 나오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셔야죠. 제임스 베이라는 26살 영국 가수인데요.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가수는 노래를 직접 만들어 부르는 싱어송라이터고 기타 연주 실력도 상당합니다. 깔끔한 얼굴에 모자를 즐겨 쓰고 머리는 이 어깨 정도까지 긴 그런 면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 자신으로, 난 나 자신으로, 이 자체로 있자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상처는 다 흘려보내고 편안하길 바라는 그런 심정이 묻어나온 노래입니다. 감상해 보시죠. 제임스 베이의 Let It Go 골라봤습니다. From walking home and talking low to seeing shows and evening clothes with you. From nervous touch and getting drunk to staying up and waking up with you. I was sleeping at the edge, holding something we don't need. All this delusion in our heads is gonna bring us to our knees. So come on, let it go. Just let it be. Why don't you be you? And I'll be me. Everything that's broke, leave it to the breeze. Why don't we
throwing clothes across the floor. 지치던 clothes and slamming doors at you. If this is all we're living for, why are we doing it, doing it, doing it anymore? I used to recognize myself. It's funny how reflections change. When we're becoming something else, I think it's time to walk away.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한 주간 화제성 북한 관련 소식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인데요. 아, 지난 27일이요.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전후해서 이 워싱턴 인근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특히 한인 청년들이 수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참전용사들을 기리고 또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그런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 리플렉팅 풀. 한국전 정전협정 기념행사를 열고 있는 워싱턴 지역 한인 청년 비영리단체 리멤버 727의 한국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전쟁의 비극을 미국인과 한국인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현 세대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리플렉팅 풀은 17세기 미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미 연방체제를 수호했던 16대 링컨 대통령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 사이에 기다랗게 놓인 가로 50m, 세로 600m 크기의 깊이 50cm 가량의 인공 연못입니다. 워싱턴 기념탑과 주변 경치가 연못에 선명하게 반사되는 모습은 인상적인 워싱턴 풍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풍경을 배경으로 이곳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한국전 정전협정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예년보다 더 많은 관심 속에 치러졌는데요. 행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평화 행진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평화 행진은 링컨 기념관 옆 2차 세계대전 기념비에서 출발해 한국전쟁 기념비, 베트남 전쟁 기념비를 거쳐 링컨 기념관 앞으로 돌아오는 건데요. 리멤버 727의 김한나 대표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로 미국을 하나로 연합시킨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서 평화 그런 건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한 명 더 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점점 하면은 언젠가는 진짜 곧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조금씩 노력하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 행진은 섭씨 35도의 무더위 속에 엄숙하게 진행됐고 참가자들은 한국전쟁 기념공원에서 헌화식도 가졌습니다. 헌화식에는 김동기 워싱턴 주재 한국 총영사와 코이 데이비스 미 육군 퇴역 군인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행진이 끝난 뒤에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외국인 단체와 다양한 인종의 개인 참가자들이 행사의 절반을 채웠습니다. 리멤버 727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워싱턴 한인연합회와 재향군인회 등 30여 개 단체와 개인이 참가했습니다. 리멤버 727의 김한나 대표는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일은 한국인만의 몫이 아니라며 터키를 포함한 이 한국전 참전국들의 미국 내 단체들을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는 한국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15,000여 명의 병력을 파견한 나라인데요. 이날 기념식에 참가한 터키 여성 무용수들은 터키 민속 의상을 입고 실크로드라는 제목의 춤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워싱턴 지역에서 20여 년 동안 활동하며 터키 문화를 연구해온 로렐 그레이 박사는 VOA에 선과 악을 주제로 춤을 췄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have a sad world right now. And anything that we can do to lift people's spirits and to really have a sense of blessing is important because we don't.
우리는 슬픈 세상에 살고 있기에 사람들의 영혼을 일으키고 축복하며 전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유엔 창설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주최했던 허드슨 문화재단은 한인 청소년 20여 명을 대동해 세상을 치유하자라는 제목의 미국 팝송을 불렀습니다. 3년째 이 행사에 참여해온 미국인 레이몬드 리 앤더슨 목사는 이 노래를 수화로 함께 불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Remembering 727 is also remembering that peace is in your heart, peace is in my heart, peace is in their heart. And if we remember that,
앤더슨 목사는 VOA에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걸 잊지 않을 때 평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삼촌이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다는 한 미국인 남성은 8,000명이 넘는 미군이 아직도 실종자 명단에 있다면서 한국전쟁이 잊혀져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비올라 연주자 김남중 씨는 이번 행사를 위해 작곡된 Sing for Solace, 위로의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했던 건 힌데밋이라는 막 약간 그런 곡인데 사실은 약간 전쟁을 의미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는 위로하고 그 다음에는 희망적인 이미지로 그런 곡의 전개로 해가지고 곡을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잊고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위촉해서 이게 지금 세계 초연
In the Korean War there were several goals. One that seems somewhat to be lost to history.
한국 전쟁에서 오른팔을 잃은 윌리엄 웨버 예비력 대령은 리멤버 727의 정전협정 기념일 행사에 해마다 연설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웨버 대령은 연설에서 한국 전쟁은 몇 가지 목표가 있었다며 세계를 공산주의로부터 구하고 한국인의 자유를 지켜준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채로운 공연에 환호하던 청중은 휠체어를 탄 웨버 대령의 연설을 숙연한 자세로 경청했습니다. 웨버 대령은 VOA에 미국인 노병의 증언을 통해 한국 전쟁을 기억하려는 한인 청년들의 요청이 자신에겐 남다르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That if we don't explain to people what the experience was like, how else will young Americans being able to understand it? Because it's
얼마 남지 않은 노병들이 말하지 않으면 젊은 미국인들이 어떻게 전쟁을 이해할 수 있겠냐며 역사책에서 가르치지 않는 한국 전쟁을 알리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웨버 대령은 자유는 스스로가 보호하고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킨 자유를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저녁 7시 27분 63년 전 체결된 한국전 정전협정일을 기억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요. 청중들은 전쟁에서 희생된 25개국 참전국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9년 전 한인 청년들의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된 리멤버 727의 한국전 정전협정 기념행사는 다양한 인종과 배경의 사람들이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로 나눈 한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요.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한 전쟁인 만큼 젊은 세대들의 노력이 참 값지다 느껴집니다. 네, 계속해서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책으로 읽으면 지루할 수 있는 미국 역사가 앞으로 궁금해지실 텐데요.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에는 이은경, 조원우 기자가 수고했습니다. 재미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북아메리카 지역에 넓게 자리 잡고 있는 미 합중국은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가 있는 연방공화국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넓은 면적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민족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자유와 기회의 땅. 미국. 이 나라는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비오의 한국어 방송 미국 역사 스페셜에서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 합중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1부 미지의 신대륙 탐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라.
미국은 북아메리카 넓은 지역에 자리 잡고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가 시작되고 오랜 세월 동안 북아메리카는 인디언 원주민들이 살았고요. 인디언들의 역사가 존재하는 땅이었죠. 역사의 흔적들을 살펴보면 아메리카 대륙은 지금의 인디언 원주민들과 같은 골격을 갖춘 인디언 조상들이 살고 있었고요. 이들은 아시아 대륙에서 창을 들고 사냥을 하던 북방 아시아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은 지금은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지구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약 2만 년에서 3만 5천 년 전,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빙하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끝이 연결됐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베링이라고 이름 붙인 길을 통해서 북방 아시아인들이 아시아에서 아메리카 지역으로 이동했고, 이들을 인디언 선조들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들의 선조들은 광활한 땅 위에서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화살촉을 이용해 고기를 잡았고 거친 들소들과 싸웠고 농사를 지었고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공동주택을 지어 살아가는 푸에블로 인디언들도 등장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오랜 세월 인디언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총을 든 유럽인들이 이 땅에 발을 딛기 전까지는 말이죠.
15세기 유럽 국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게 된 배경은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 1000년경 유럽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지 회복을 위해서 지금의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슬람 회교도들을 공격한 전쟁인데요.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약 2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군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상거래가 더욱 활발해집니다.
아니,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군인들이 돌아왔다고 해서요. 아이고, 지난번에도 군인들이 전쟁 끝나고 오면서 외국에서 신기한 물건들을 잔뜩 가져왔던데 이번에는 또 어떤 걸 가져왔는지 보러 가려고요.
그거 저도 봤죠. 생전 처음 보는 양념에, 비단에, 약에, 향수에 신기한 철제 물건도 있던데요.
고향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신기한 물건을 보니까 눈 호강해서 좋고 나 같은 상인들은 여기서 사서 저기서 이윤 남기고 팔 수 있으니까 상거래 발달에 도움돼서 좋고 서로 좋은 거죠.
그때 그 반짝거리고 신기하게 생긴 항아리, 그 항아리 전쟁에서 한쪽 팔 잃은 군인한테 사서 이윤 10배나 남기고 팔았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아이고, 가격은 둘째치고 너무 귀해서 없어서 못 판다니까요. 사실 우리 같은 장사꾼이야 푼돈 버는 거지만 베니스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 상인들은 전쟁 중에 군인들 수송하고 군수물자 조달하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요. 전쟁 끝나고 상거래가 활발해져서 나라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고 합디다.
전쟁을 통해 발달한 상거래로 유럽 나라들은 더욱 부강해졌습니다. 상거래 증가는 도시를 성장시켰고요. 유럽에 수많은 부호들이 생겨나게 됐죠. 부강해진 유럽 여러 나라들은 군대와 정부 체제를 강화했고요. 15세기에 이르러 국가 힘이 더욱 강력해지면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처음으로 신대륙 발견에 앞장선 나라는 포르투갈입니다. 1400년 무렵 포르투갈은 인도와 동아시아로 가는 길을 찾아 나섰는데요. 국왕 존 1세의 아들인 헨리 왕자는 새로운 항로를 찾아가는 탐험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우리 포르투갈이 유럽에서 양념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인도와 동아시아로 가는 길을 먼저 개척해야 합니다. 베니스나 아랍 상인들에게 계속 비싼 돈을 낼 순 없지 않습니까? 우리 상인들이 직접 아시아로 가서 물건을 사고 더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먼저 길을 찾고 거래망을 터야 합니다.
헨리 왕자는 항해사 헨리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바다를 여행하고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헨리 왕자는 전문가들을 포르투갈로 초대해서 탐험과 관련된 과학을 연구하도록 지원합니다.
왕자님, 이번에는 별을 공부하기 위해서 천문대를 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왕자님의 열정은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을 겁니다. 선장들도 인도와 동아시아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 동부 해안 쪽으로 항해를 계속하더니 결국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의 희망봉을 발견했고요. 이게 모두 왕자님의 노력 덕분입니다.
포르투갈은 불과 50년 만에 양념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아프리카와 페르시아만, 인도, 중국의 무역기지 건설이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포르투갈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앞선 기술 때문입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오늘 준비한 순서 다 마무리했습니다. 8월, 이제 8월입니다. 8월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8월 더위가 좀 꺾일까 궁금한데요. 이 무더위에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고 하죠. 규칙적인 운동 또 부정적인 생각을 좀 걸러 받아들이는 게 여름의 무기력함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또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던데요. 오늘 한 주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래 한 곡 더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도록 하죠. 미국이 낳은 전설적인 재즈 황제 루이 암스트롱이 불렀던 노래 골라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What a wonderful world. 지금까지 생생 라디오 매거진,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18년 7월 30일 오늘. 소설 폭풍의 언덕으로 유명한 영국의 여류 작가 에밀리 브론테가 영국 북쪽 요크쇼어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 가정의 넷째 딸로 태어난 에밀리는 어렸을 적 어머니와 두 언니를 잃고 남은 두 자매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밀리의 언니는 소설 제인 에어의 작가로 유명한 샬롯 브론테였고, 동생은 소설 아그네스 그레이로 유명한 앤 브론테였습니다. 이 세 자매는 이후 1846년 자신들이 써온 시들을 한데 모아 시집을 펴냅니다. 하지만 이 시집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이어 에밀리 브론테는 한 해 뒤인 1847년 소설 폭풍의 언덕을 발표했습니다. 황량한 요크셔에 있는 외딴 저택을 배경으로 주인공 캐서린과 히스클리프 간의 비극적인 사랑과 복수를 담은 소설 폭풍의 언덕은 하지만 내용이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소설 폭풍의 언덕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듬해인 1848년 숨을 거둡니다. 소설 폭풍의 언덕은 에밀리가 죽은 뒤 뒤늦게 작품의 예술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날 소설 폭풍의 언덕은 햄릿의 리어왕, 멜빌의 백경과 함께 영문학의 제3대 비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75년 7월 30일 오늘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35개 나라 정상들은 이날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 모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을 극복하고 좌우 진영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동유럽 공산국가의 인권 유린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I have come to Helsinki as a spokesman for a nation whose vision has always been forward, whose people.
이 대해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인권보다는 내정 간섭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회의 끝에 각 나라 정상들은 상호 간의 국경 존중과 내정과 외교정책 불간섭 등 10개의 원칙을 담은 이른바 헬싱키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헬싱키 선언은 이후 냉전 당사국들 사이에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비오에이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BOA 한국어 웹사이트 www.b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